1호를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 말에 야누아리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뭔 뜻인가? 야누스의 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야누스는 뭔가? 로마의 많은 신들 가운데 나오는 신들로 문의 신입니다. 문의 신. 야누스 하면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예, 두 얼굴입니다. 저 얼굴이 두 개입니다. 왜 문의 신이 얼굴이 두 개인가? 하나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문을 검색하는 얼굴이고 또 하나는 집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작별하기 위해서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입니다. 1월이 제뉴얼이라는 거죠. 야누스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1월이라는 것이 지난해와 새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초가 1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의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템플 대학의 시작 파운더가 닥터 콘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1차 대전이 끝나갈 때 리서치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그래도 갑부라고 소리 듣는 사람 404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는 거죠. 밀리언이가 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4043명 가운데 오직 69명만이 고졸 이상의 졸업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등교육을 받았더라는 거죠. 69명이면 2%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밀리언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그다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그들 가운데 확실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인정받는 그런 갑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며칠 여행을 떠나더라도 계획 세웁니다. 그죠? 뭐 어디 가고 어디가 자고 세웁니다. 근데 하물며 긴 여정,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계획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목표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을 대충 살기밖에 없는 거고, 목표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주시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주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할 때 반드시 인생에 대해서 숏텀으로, 롱텀으로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가정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도 있고 나라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목표가 있죠. 금년에 저희가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이 뭡니까? 짧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득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냐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이 변화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 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몇 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 역할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는 그렇게 들어오면서 얘기한답니다. 이 교회에 오려면 멤버십 피를 얼만큼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멤버십 내는 됩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이고 또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 3, 4장에 나오죠. 일곱 교회, 소아시나 일곱 교회의 모습도 봤다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봤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본다면 교회의 역할이 뭔가? 가장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선교, The Great Commission이 뭐였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만 잘 지내면 돼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또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뭔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려 끝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말씀 나누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치유받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옵니까? 교회라는 말은 가장 먼저 나오기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반석이 뭐냐는 것입니다. 반석. 이 반석 때문에 가지고 많은 오해가 많습니다. 과연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준 것인가? 두 가지 팽팽한 것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특히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그죠?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이 정통성 있는 교회라는 거죠. 다른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는 다 정통권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자,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교황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왜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교황은 결혼 안 합니까? 누굴 따라갑니까? 그건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라는 거죠. 사전이 2장에 나옵니다. 그죠? 오순절.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유월절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온다는 거죠. 자,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이 뭐였죠? 충만을 받고 각 나라 사람으로, 각 나라 말로 방언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죠? 그때 온 사람 가운데 어디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을 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들이 갔을 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로마 캐톨릭 철치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으면 아까 이 반석이 뭐냐라는 것이 반석.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개바입니다. 개바. 아람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넣어서 나왔습니까? 헬라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지어주셨습니다. 그죠?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가 반석이 맞습니다. 뜻은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름의 헬라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이라는 헬라가 다릅니다. 베드로란 말의 헬라 말은 페트로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돌에서 쪼개져 나온 작은 돌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예를 세운다는 그 반석은 페트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큰 반석, 락입니다. 솔리드 락이라는 거죠. 큰 돌과 작은 돌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헬라 말을 보시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이 교회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걸. 내 교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가 세웠든지 간에 예수님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니까요. 교회 시작할 때 창립 멤버들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내 거예요. 내 교회입니다. 시작할 때 창립 멤버, 그리고 좀 더 헌신하면 교회를 자기 거로 착각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많은 모든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죠. 교회를 건물을 표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 개인, 아니면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오른 게 뭡니까? 건물이죠. 허, 건물 멋있어. 커. 그리고 건물에 목매니까, 목사들마다 꿈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큰 교회 한번 지어봐야지. 다 꿈이에요, 그게요. 그럼 교회 졌습니다, 그러면. 지고 보니까 남주기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근본인 이 교회가 누가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 가장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교회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비록 건물 짓는 것에 모든 정력을 다 낭비하는 것이죠. 땅 사고. 그러니까 세상에 덕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못 쓰는 거죠.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상처받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부류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병원 같은 교회가 이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치유되어 가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전에 신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공동체.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날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비중이 한국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더 교회가 그 비중이 크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 가봅니다. 좀 사랑 좀 받고 좀 일 좀 받으러 갔더니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좀 누구하고 친하고 싶은데 끼어들어가지를 못해. 끼리끼리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그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반기는 거 가만히 봤더니 자기 편 만들어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파가 맛도 많아요, 파가.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갔다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없는가 이곳저곳 가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맥처치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넓어져 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배우는,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일 때마다 배우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근데 헬라어 보시면 교제하며 떡을 떼며의 엔드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과 떡을 떼는 말이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제가 떡이 떼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교제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랑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떡을 뗀다는 것은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오면 나오죠. 음식을 먹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이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음식은 뒤에 나옵니다. 가장 문제는 뭐라고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이 있었다는 성찬식. 이게 뭡니까?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성찬식이. 성찬식은 누가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이웃과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는 그런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께 교제죠.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쌍방의 대화입니다. 올려드린 것이 있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도도 교제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붙들 게 뭐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보시면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됐습니다. 표적, 미러클, 사인. 정확하게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할 때 사도들이 이어지는 행전 말씀 보시면 병 고치는 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하죠. 그죠? 이런 보편적인 사역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왔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표적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사인판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사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하면 결론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영광을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함께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식다 뒤로 하고 그냥 모여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집이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일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겠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서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 몸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집 일터에 있지만 어쨌거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필요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였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됩니다. 공산주의 기록이 뭡니까? 모든 사람 다 공평한 것이죠. 그죠? 자, 공산주의 이론은 공평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너 있는 것도 뺏어내고 저까지 가서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초대 경동체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자원에서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갔고 이것이 초대교회 말하는 통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내놨고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의 공평하게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그들은 일할 직장이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있죠. 그럼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왜 모입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유대인들한테 미움받는데요? 성전에는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죠. 유대교를 지킨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럼 성전에 갔겠습니까? 날마다? 전도하러 가는 거죠. 핍박받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장소가 없어요. 전도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 집이 뭔가? 오늘 말은 가정교회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공동체 건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있습니까? 처음에는 공원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묘지 같은 데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쪼개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가 다 그런 것이 지하에 있는 것들이죠. 쪼개서 모였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면 특히 사도 베드로의 편지 보면 끝에 가면 누구누구의 집에 문하라 누구누구의 문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이라는 것이 다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모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인원이 많은데 한 집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죠. 최소한도 교회 리더로 세운 사람 집에서 모였을 것이고 또 그 집에 가면 최소한도 그 인원이 수용할 만한 그런 큰 집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한 120명 정도 들어간다는 꽤 큰 거죠. 그렇죠? 그런 공터가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보면 이게 예배죠. 예배 요새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죠. 어떻게 뜨겁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누가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매일 하겠습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뜨거워. 성령 충만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기라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했습니까? 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뜨거운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보니까 칭송받는 교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요즘이라고 하면 예수쟁이들, 좋은 말을 안 해줘,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갔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할 겁니까? 예수쟁이들, 제가 또끼리 모였네. 저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모세법을 어긴다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들을 보고 칭찬했대요, 칭찬. 그들의 뭘 보고 칭찬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헌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부터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니죠? 그 민다고 해가지고 싸움 생기죠, 그죠?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험에 대해서 아주 주시해 봤다는 거죠. 저들이 언제 무슨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물러났고, 이 당시에, 사진 쓸 당시에 로마 총독이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 그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보고해서 보내는 거죠. 특히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가 주위에서 주목해서 잘 살펴봤다는 거죠. 그리고 올려드린 플리니우스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올려드린 보고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뭔가, 저들은 법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영적으로 믿는 게 다릅니다, 그죠?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데 저 사람들 진짜로 잘 믿어, 진짜로 착한 사람들이야, 진짜로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총독에 올려 보고서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욕은 하지만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예수제들, 그래도 삶은 깨끗해. 여러분, 이런 소문이요, 결국 사는 것 때문에 나중에 AD 313년이 되면 기독교가 로마 군표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층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동족들, 로마 사람들 보니까 너무 성적으로 물러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보내고 장가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사람 없는 걸 찾아봤다는 것이죠. 보니까 있더래요. 있는데 다 공통적인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높은 상위층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많아지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밥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해져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랐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정 앞에 보시면 하루에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카운트한 겁니다. 그죠? 남자만 3,000명이요. 그 다음 보시면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허다한 무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입니다. 몇만 명이 순식간에 된 겁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입니까? 교회 모델이 뭡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이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란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 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하죠. 그러나 장점을 살려갈 필요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이거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언제 세상 나가서 다 살겠습니까? 날마다 모여 살자는 것이죠. 모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민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하지만 어디 가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차별하기도 합니다. 언어도 잘 안 되죠. 그렇죠? 문화도 다른 거죠. 그렇죠? 벽도 느껴지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처받고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말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세움받고 치유받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참 필요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 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죠? 작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러면 소그룹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쉽게 그래도 말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말했는데 신뢰관계가 안 되니까 금방 누구한테 얘기가 나가서 돌아와서 더 크게 부풀려서 오해되는 것도 있고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큰 교보다는 사실 작은 소그룹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사대행전에 나오는 가정에서 모였다 이 가정교회가 오늘날의 이름은 다른 것이지만 셀처치라든가 뭐 다락방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름은 다른 것이지만 하여간 작은 무리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거죠. 교회가 크면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갔는데 모르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내 것만 필요하면 챙겨만 가면 되는 것이고 사실 그거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주식회사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를 나눠서 거기서 서로 나눔과 이런 것 같은 다이내믹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했던 교회 아닙니까? 모델이 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죠. 사전에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빵빵한 사도 12명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몇만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도 생겼죠. 그죠? 교회에서. 와, 살벌한 교회입니다. 그죠? 헌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나면 사람들이 겁나서 오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왜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 간에 누가 더 공격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 7명 세워라. 그리고 안수해서 그 사람들을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죠?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교회가 더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또 자랐대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누가 성장하게 했습니까? 라는 거죠. 베드로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까? 12명이 했습니까? 오늘 누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더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운 사람이 누구라고 되십니까?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대요. 구원받는 자를. 뉴 크리스찬이면 뉴 크리스찬. 기존의 멤버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복음 듣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보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라시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거 보셔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안 하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럼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초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듣고,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어쩌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변화하는 해. 남들 탓하기 전에 내 탓이요. 우리부터 먼저 말씀 속에서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바뀐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 저 교회 가더니 뭔가 달라졌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봐. 그 모습 나도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교회 목표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변화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드려서 더불어 몸된 교회도 은혜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가지는 아름다운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분 한 분을 축원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